우리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용하고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오늘 팔복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팔복이 오늘 왜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팔복이 위치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정을 여러분들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첫 가르침, 세상을 향한 첫 외침, 일갈의 외침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천국이라고 얘기했느냐,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개념은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평안함과 행복 가운데 웃으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여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을 보시죠.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천국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자 하는 핵심 복음의 가치와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와 뜻을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장면이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천국 복음이 임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부조리한 상황들, 뒤틀려 있는 것들, 죄악의 결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잡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병든 자들이 낫게 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정도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병나음,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해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이 나오죠. 오늘 팔복의 개념과 산상수훈이라는 전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생뚱맞은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논리적 연역관계로 다 얽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대성이요 가장 긴 대목인 이 대목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며 진실로 이 땅에 임하여야 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팔복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심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 2절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팔복들이 나오죠. 팔복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팔복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번역이 굉장히 잘된 성경입니다만 우리가 보는 이 팔복의 내용이 약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상하게 보면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져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조건절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무엇을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공로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값이 우린 자꾸 공로를 끌고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참 복이다, 복대도다, 넌 행복하다, 너 참 너무 복받아서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왜냐? 왜냐하면 복되다? 너는 심령이 가난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볼 때 그냥 한 가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항상 강조하는 것을 맨 앞에다 둡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된 상태, 네가 지금 복받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자꾸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 너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럼 너 서울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1절부터 내일 여러분들이 보게 될 16절,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팔복을 조건절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충만하다, 너는 복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볼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특색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배척하는 사람들의 특색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대목이 잘 드러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대목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모든 십일조를 다 내어 바치고 이틀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특히 저는 토색이나 간음이나 저는 이상한 나쁜 짓거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저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오기를 즐기하시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절규하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외치고 자기 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기 영혼 속에 뭐밖에 없느냐면 하나님 보소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온통 죄악밖에 없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내 속에 없고 나는 오로지 곤고한 자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주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부르짖어 엎드리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환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죠? 세리와 창녀와 각종 죄인들, 각종 병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만큼 천박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가까이 하셨느냐? 그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냐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대망하고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배척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배불러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율법의 의로 가득한 사람인 거죠. 내가 십일조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틀에 두 번씩 금식하고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심령이 배부르고 애통하지 않으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나오는 그 목록 자체가 오늘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는 어떤 것만 보이냐면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증거와 실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가득 차있는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내용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복 있다. 너 행복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는 인생의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잡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점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내가 어떠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뭔가를 자꾸 나에게 악세사리처럼 주렁주렁 뭘 달면 그러면 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이 눈밭을 뚫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죠? 우리는 왜 천군천사보다 우리가 왜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더 맨날 죄악만 저지르고 악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데 왜 우리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왜 여김을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부어졌는가가 결국엔 그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내 가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 결국엔 내 가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 너 아니? 너 얼마나 행복한 자인 줄 아니? 네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 그것이 복되도다, 복있다,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만큼 우리는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그에 따라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사명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초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종합하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막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다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충돌되겠네. 하나님이 모든 걸다 결정하셨으면 내가 할것 없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반대로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걸다 결정하지 않았다.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맡겼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 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어떻게든 이룰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러분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걸 관계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 속에 갇혀서 본질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 그러면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예정이 뭐죠? 예정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창세 전부터,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놀라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확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의 사랑받은 자, 주의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뭐죠? 오늘 잘 보세요. 팔복을 다시 한번 보세요. 팔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앞에 중간에 여섯 개를 다 합치면 이런 거죠. 뒤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의에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뒤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여섯 개,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이걸 결국 종합하면 결국 뭐예요? 종합하면 뭘까요? 종합하면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뭘로 줬느냐? 여러분 이게 천국이잖아요. 배고프지 않고 의에 배부르고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심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바로 그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 그 내용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미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주권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셨죠? 그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뒤쫓아가면서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들 다 일일이 케어해가면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이끌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불과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선을 이루는 방식대로 내가 모든 것을 끌고 가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참으로 행복한 자다, 너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감탄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